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최근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법안 서명 행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주지사와 시장, 노조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법안 예산에는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등에 대한 광대역 인터넷망 접속 개선, 전기자동차 설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어제 미치 랜드루 전 뉴올리언스 시장을 사회기반시설 법안의 재원 집행을 담당할 인프라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랜드루 조정관은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광대역 인터넷 개선 사업을 선정하고 자원 배분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오후 화상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이들 현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게 하면서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대목에서는 상호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사이버 안보, 무역, 핵 비확산 문제 등 껄끄러운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절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 약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그 같은 요구의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 주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 내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지도자들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미 전역에 570여 개의 원주민 부족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원주민 대표회의는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오늘과 내일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공공안전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그들의 사유지, 협정에 근거한 권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 같은 노력에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31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국경지역 난민 위협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긴급회의 개최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어제 모든 회원국들이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 또는 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나토 규약에 따라 긴급 회의 개최 요청에 대해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를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난하면서 폴란드의 국경은 유효한 최종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는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임시숙소를 마련한 가운데 폴란드는 국경을 봉쇄하고 약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르 루칸셰쿠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 내전 과정에서 축출된 독재자 무하마르 가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리스람 가다피가 다음 달 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이프의 후보 등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프는 가다피의 둘째 아들로 가다피 정권 시절 공식적인 정부 지책은 막지 않았지만 유력한 후계자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각과 함께 민병대에 체포돼 6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했으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 병력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 최고온은 3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정전 체제를 흔들거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 총회 4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김 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유엔 총회 6위원회에선 유엔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1등 서기관이 개별 국가가 정치, 군사 목적으로 유엔 이름을 남용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 없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해묵은 주장이지만 최근 미한 간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층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유엔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재활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층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치돼 법적 존립 근거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최근 유엔사 해체론을 부각하는 이유는 종전선언 논의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부당함과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전쟁관계는 끝났다라고 종식을 선언하는 성명이고 협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원래 유엔사가 구성된 최초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논리를 확정하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구성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 협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행동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성사 여부를 떠나 미한 간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좋고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조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엔사의 문제 제기가 훨씬 용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종전선언 논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요.
유엔사는 지난 1978년 미한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미한 두 나라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연합사에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할이 크게 축소됐고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된 업무만 맡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런 유엔사의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재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한 전작권 전환 작업이 마무리돼 미한연합사가 해체될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미한연합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은 미래연합군 사령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은 미한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의 독립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조치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사는 1950년 창설 이후 최초로 2018년과 2019년 부사령관으로 미군이 아닌 캐나다와 호주의 삼성 장군을 잇따라 임명했고 동일인이었던 유엔사 참모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을 2018년 8월부터 서로 다른 인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가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전투사령부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중심으로 다국적화돼 위상이 강화되는 데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다국적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통한 여러 나라로부터의 병력과 물자 보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많은 참전국들이 참관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실병력은 보내지 않지만 지휘부에 참여를 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한반도에서 다자 군사협력 체제가 가동이 되는 거고 유사시 이게 북한에 대한 대응도 되지만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다자 군사협력 체제가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선 북한이 유엔사 존속에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과의 국력 차이를 감안할 때 북한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의 갈등과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기능 강화를 통해 미한 연합군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대 정책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상징적이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논리나 소재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는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는 자신들을 오히려 일정 부분은 억제시켜주는, 그러니까 한국의 특정한 행동을 억제시켜주거나 전쟁을 억제시켜주는 오히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게서는 오히려 안정자인 거죠.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유엔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존속 여부를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의 다니엘 크리튼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했으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서울 방문 중 이날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공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최근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에 따른 다양한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방문 당시 밝혔듯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적대시 정책 중단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오래 지속돼 온 것으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많은 우방국 등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협력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보건, 기술, 경제 등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만난 데 대해 두 대선 주자에게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전달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며 개인적으로 두 후보가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힌 데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것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조약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하고 틀림없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방한 중 역내 문제와 경제 안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와 관련해 역내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려는 중국의 여러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해온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최우선 관심사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란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 모두가 핵심 공급망을 한 나라 또는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번영은 전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며 미국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두 나라가 상대방의 성공에 투자했고 이런 유대관계는 심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12일 서울에 도착한 뒤 한국의 외교 통상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11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났습니다. 12일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 상원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중국 부대사, 베트남 대사를 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종전선언이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 과정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상당히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종전선언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한국과 미국이 이 사안에 일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I think that the Secretary's statements and the Minister's statements illustrate just how strong our alliance.
저는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이 우리의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며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는 제재 해제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정의용 장관은 왜 논의가 상당히 끝났다고 말했을까요?
Well, it may be complete and they may have a plan forward on how to pursue an end-of-war declaration.
끝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발표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북한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들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는 서울을 위협하는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라는 것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변화 없는 종전 선언은 북한의 포격과 공격 역량으로부터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여석자님, 정의용 장관이 말한 것처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이 논의가 상당히 끝났다는 말로 들리셨나요?
I interpr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r their statement to mean that the initial gap that existed between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성명은 미국과 가졌던 초기의 의견 차이가 좁혀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에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고 선언을 밀어붙이거나 미루고 있는지를 놓고 건강한 상호 이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 선언은 양측이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분명하고 어색해서도 안 되며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도 안 됩니다. 저는 동아태 차관보가 종전 선언과 관련해 아마도 미국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지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정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Well, I mean, the statement that they made is diplomatic speak. Both Mr. Sullivan and Mr. Chung are messaging that they...
양측의 발언은 모두 외교적인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정 장관 모두 북한과 관여에 대한 원칙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다만 그들은 전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관계와 북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하나의 전술적 방안인 종전선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종전선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Well, I think that the US and South Korea are willing to discuss it with no preconditions. So I think
저는 미국과 한국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의를 마무리할 땐 개성 지역의 포병 철수와 최전방 기갑 부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최소 20km 물러나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군은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군의 태세는 방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군사적 셈법입니다. 저는 북한의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증거를 보는 한 한국을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 위험 아래 둬서는 안 됩니다.
여석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I don't think there's necessarily a list of prerequisites that need to be checked before making the end of war declaration, but in addition to the
저는 종전 선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제 조건 목록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재래식 병력 감축에 더해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이나 미사일을 확장한다면 말이 되질 않겠죠. 미국은 종전선언을 고려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재래식 감축에 더해 저는 종전선언이 더 광범위한 단계별 조치의 일환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대화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마련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이 됐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really any administration needs to take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when dealing with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는 적국을 상대할 때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옛 소련과 핵 감축 협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소련의 인권 유린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여석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mean the US and especi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promote, you know,
미국이 이 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을 위선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운동이 미국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나라입니다. 미국이 매년 이 결의안에 서명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I think the reluctance stems from the Moon government's belief that criticizing North Korea for human rights abuses will only
이건 인권 탄압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북한을 더 멀어지게 하고 대화를 방해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평화적으로 관여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소하는 게 인권 증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공동 제안국이 되는 것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던 부시 전 행정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만 그것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여 과정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북한은 무언가를 원할 때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과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 두 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용 무기인 아이언돔을 괌에 실전 배치에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 9일 미국이 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2기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해 아이언돔 1기를 최근 배치해 시험 운용 중이며 나머지 1기는 본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이 실전 배치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북한의 무기 체계가 비슷하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대치 중이라는 점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언돔의 한국 배치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re if it will be effectiv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s, you know, because of the overwhelming amount of artillery fire that far exceeds the threats that Israel faces.
아이언돔은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역을 겨냥한 북한의 압도적인 포 공격에서 한국을 방어할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이스라엘 상황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팔레스타인을 훨씬 능가하는 압도적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돔 등의 미사일 방어 기능이 향상되고 어느 정도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핵심은 이것이 실버 블릿, 즉 마법은 아니며 심지어 서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 지역에 순식간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장사 정포는 1시간에 16,000발을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VOE에 아이언돔이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제한된 지역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돔은 한 포대당 한 번에 40발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주한미군이 배치된 특정 지역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이언돔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한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의 캠프 KC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still has a fair amount of forces located at Camp KC up in the Dongducheon area. So there might be a decision to put the Iron Dome up there where it could be used to defend Camp KC, but also potentially elements of the Dongducheon a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아이언돔 배치의 한반도 배치가 비교적 가능한 일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돔은 서울 이남의 모든 지역을 방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곳을 보호할지 결정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군수업체인 라파엘사가 개발한 방어용 무기체계로 최대 사거리 70여 킬로미터의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 등 요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구호단체들은 아직 상황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물품 운송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북한으로 향하는 MSF 측의 지원 물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SF 대변인은 12일 물자 반입 등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 여부를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국경 없는 의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재내성 결핵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고 현재 의약품 관리를 위한 콜드체인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원격으로 혹은 국경이 열려 북한 현지에서 결핵 치료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부도 BOA에 현재로서는 북중 국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태지부 측은 평양을 떠난 WFP 국제 직원들이 여전히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북한에 물자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 내 구호단체 대표는 최근 북중 간 철도를 통한 교역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접했지만 관련 소식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북중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신호는 전혀 없다며 최근 상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국경이 열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의약품 구매 등 구체적인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대니엘 제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12일 VOA에 북중 국경 개방 관련 소식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국경이 열리면 멈춰있던 지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국경의 문이 다시 열리면 오랫동안 진행해온 대북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북한의 협동농장 네 곳에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에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원 네 곳을 통해 농업기술을 전수해왔습니다. 이 단체가 북한 내 농장 온실에서 재배하는 채소는 겨울철 농장 가족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식량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식량 부족 등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11일 영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내 영양실조와 기아실태에 대한 평가와 북한 정부가 2025년까지 주민들에게 식량 섭취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영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유엔에 따르면 이미 2019년 북한 주민들의 40%가 식량 부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1월 28일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국내 이동을 제한해 대부분의 국제요원들이 북한을 떠났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품 분배와 지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구호요원들이 북한 내 인도주의 필요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구호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10일 의회에 제출한 별도의 서면 답변에서는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10월 27일 발표한 신앙 박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기록이라는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알톤 의원은 특히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 사례들의 97%가 북한 당국자들의 소행이라는 지적 등 보고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알토니 원은 또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영국 정부가 UN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2021년 3월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영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하고 명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당시 인권이사회에서 특히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들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들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리타 프렌치 국제인권담당대사는 3월 10일 UN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we must not ignore. These include an increase in gender-based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expression, and arbitrary detention and execution.
국제사회는 성에 기반한 인권 침해,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침해, 자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처형 등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렌치 대사는 또 북한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며 UN의 인권 결의들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와 핵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북한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은 그동안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하던 호칭인데요. 수령 칭호가 등장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월 하순을 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 주시는 어버이를 수령으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 위원장을 세 번이나 수령으로 지칭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선중앙TV도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 끝없다.
이어 노동신문은 11월 11일 다시 장문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인민적 수령, 혁명의 수령으로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생전에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렸고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충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ose two things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So he needs to come up with a way to bolster his legitimacy.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북한의 정치 행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년 전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를 보면 회의장 정중앙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사라지고 대신 망치와 낫 그리고 붓이 그려진 노동당 상징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당시 공개된 장면에서도 미사일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선대 지도자들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상화를 통해 독자적 통치 권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말했습니다.
Developing a personality cult around an individual leader.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사상과 이념 체계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가 북한에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 주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좀 차별화되는 김정은 주의를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우리 정보위원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아직 북한의 공식 회의나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 주의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통치 담론을 집대성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인민대중제일주의 또는 우리국가제일주의 등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재포장해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김정은주의를 선뜻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한일 빨치산과 북한 사회주의 공업화라는 정치적 자산이 있었고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권력 기반을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 권력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지금 집권 10년 차에 불과하고 선대에 비하면 이 군사 분야 핵 빼고는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가 더욱 간권, 권한행군, 식량 문제 위기까지 인정을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주의를 본격화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북한 수뇌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성군 사상 등 선대 통치념을 뒤로 후퇴시킨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정치적 홀로서기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비적이고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수천 개의 김일성 주석 영생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로 올해 37살에 불과한 김정은 위원장이 별다른 업적이 없으면서 김일성 주석과 같은 반열인 수령 자리에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는 이 정치적 정통성이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통해서 인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우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들에게 이게 사실은 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의 수령화 격상 작업이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2인자인 조용원 조직비서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수령화 격상 작업의 성패가 경제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특별한 카리스마나 통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9년 25억 1천만 달러였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20년에는 5억 3천만 달러로 무려 80.7%나 감소했습니다. 또 외환난과 에너지난이 가중됐고 장마당은 심각한 물가 오름세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경제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the worst situation since the famine of the 1990s.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면 경제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 강화가 경제난 해결 또는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철거 위기에 놓인 북한 금강산 해금강 호텔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남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금강산 관광시설인 이 호텔이 남북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 북한에서 녹이 슬어가는 해상 호텔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북한 금강산 해안가에 떠있는 해금강 호텔에 주목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금강 호텔이 한때 호주 해안에 떠있던 전례 없는 호화 호텔이었지만 현재는 남북한을 가르는 제한구역인 비무장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북한 측 항구에 황폐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텔은 30년 전 화려하게 시작됐지만 만마일의 기이한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비극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호텔은 호주의 개발업자가 당시 돈으로 약 4,500만 달러를 들여 7층 구조물로 건조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산호초 천국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상에 띄운 세계 최초의 해상 호텔입니다. 호주에서는 포 시즌스 베리어 리프라는 이름으로 1988년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바다가 통제 불능 상태로 흔들리는 상황이 잦았고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호텔은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1989년 이 호텔은 베트남에 팔려 사이공 호텔로 이름을 바꿨지만 거의 10년 동안 사이공강에 전박해 있었고 결국 재정이 고갈돼 8년 만인 1989년 또 문을 닫았습니다. CNN 방송은 그러나 한국과의 접경 지역인 금강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북한이 이 호텔을 매입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텔은 북한에서 해금강 호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 번째 모험을 준비해 2000년 10월 문을 열었고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이 금강산 지역의 다른 시설도 운영하며 이 호텔을 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해금강 호텔은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직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대아산 박성욱 대변인을 인용해 금강산 관광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거점으로서 남북 화해를 재고하고 남북 교류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숨지자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해금강 호텔도 관광 투어를 중단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후 이 호텔이 계속 운영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전히 금강산 일대 부두에 정박해 녹이 슬어가는 모습은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철거가 임박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빙됐던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던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남측 시설물들을 싹 드러내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선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 계획을 밝혔고 한국이 운영하던 시설들을 모두 드러낼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CNN 방송은 이런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며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재설계 계획은 보류됐고 해당 시설 철거 계획의 지속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금강 호텔은 그 사이 또 다른 하루를 살고 있고 과거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은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 최고는 3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0도, 최고 11도. 남포 맑고 최저 2도, 최고 11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강계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해주 맑겠고 최저 3도, 최고 13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1도, 최고 11도입니다. 함흥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4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6도입니다. 해산,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6도. 원산, 맑고 최저 4도, 최고는 14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1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0도. 삼지연,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3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앞바다 오전 오후 0.5m로 일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최근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법안 서명 행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주지사와 시장, 노조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법안 예산에는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등에 대한 광대역 인터넷망 접속 개선, 전기자동차 설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어제 미치 랜드루 전 뉴올리언스 시장을 사회기반시설 법안의 재원 집행을 담당할 인프라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랜드루 조정관은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광대역 인터넷 개선 사업을 선정하고 자원 배분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오후 화상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이들 현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에서는 상호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사이버 안보, 무역, 핵 비확산 문제 등 껄끄러운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 약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그 같은 요구의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 주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 내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지도자들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 전역에 570여 개 원주민 부족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원주민 대표 회의는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오늘과 내일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공공안전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그들의 사유지, 협정에 근거한 권리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 같은 노력에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31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기획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국경지역 난민 유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긴급 회의 개최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어제 모든 회원국들이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 또는 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나토 규약에 따라 긴급 회의 개최 요청에 대해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를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폴란드의 국경은 유효한 최종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는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가운데 폴란드는 국경을 봉쇄하고 약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 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 내전 과정에서 축출된 뒤 살해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리스람 가다피가 다음 달 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이프의 후보 등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카메라 앞에서 신이시여 저와 국민 사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이슬람 경전 꾸란의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사이프는 가다피의 둘째 아들로 가다피 정권 시절 공식적인 정부 직책은 맡지 않고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격과 함께 민병대에 체포돼 6년간 구급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비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기각됐고 이와는 별도로 국제형사법원은 사이프를 내정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7월 시아프에 대해 리비아인들의 신뢰도가 57%에 이른다며 주목해야 할 인물로 꼽았습니다. 리비아 대선은 다음 달 24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